지금 우리가 함께 홍해 작전을 진행 중에 있고 특히 내일 새벽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에서의 대면 새벽 기도회를 재개하게 됩니다. 제 생각과 계획으로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전에서의 새벽기도회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연습되고 훈련되셔서 계속해서 새벽기도회가 재개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부흥하고 교회 영적 새 기운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의 큰 권능들을 우리 모두가 덧입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새벽에 나오시지 않고 댁에서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다가 교회까지 오셔서 참여하시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거롭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도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새벽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교회에 도착하셔서 한 시간 드리는 그 예배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교회까지 오시고 또 마치고 복잡한 교통 가운데 댁까지 돌아가시고 출근 서둘러야 하고 이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 받으셔서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늘 새벽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 이른 시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그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시편 말씀의 46편 5절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벽에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고 또 더 활성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능력 있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3장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해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부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마지막에 있는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런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물이 한 곳에 쌓이게 하시고 그래서 드러난 강바닥이 마른 땅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이스라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리워했던 순간이고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이었고 소원하고 또 소원했던 순간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고 자기 몸으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해도 이 감격을 다 표현하기에 부족할 만큼의 황홀한 시간이었고 기적적인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더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긴 시간 끝에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을 모든 백성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하는 신비롭고도 황홀한 광경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실망한 곳이 두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 곳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아주 거룩한 장소인 줄 생각하고 갔는데 걸어가는 길 좌우편에 온통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오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는 그 상인들의 외침이 들려오고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는 아랍의 향료 냄새들이 가득해서 순례 갔던 분들이 좀 그 길에 대한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마음이 적이나 적게 실망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한 곳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요단강에 갔을 때입니다. 요단강이 한강과 같이 큰 강인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개천처럼 아주 작은 물이 흘러가는 그런 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강을 건너가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기적인가 지금이라도 뛰어가면 건너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지금의 요단강 그렇게 강폭이 좁고 그러는 물의 양도 많이 줄었지만 고고학자들이 처음으로 이곳을 탐사했을 때 요단 계곡에 표시해 놓은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물이 여기까지 차섰다고 검은색으로 바위에다 줄을 그어놓은 것을 보면 아주 넓은 곳은 강폭이 2km 이상 그 3km에 달할 만큼 굉장히 폭이 넓은 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이때는 강물이 언덕에 흘러 넘치는 시기였다 그랬습니다. 설명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때 강물이 가장 많은 시기여서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특히나 강폭이 아주 넓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강폭이 아주 넓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냇가처럼 그렇게 변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근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원은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북쪽 단 지방의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 갈릴리 호수를 가득히 채우게 되면 그 다음 예전에는 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제어 장치가 잘 없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그대로 갈릴리 호수의 물들이 흘러 넘쳐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식수와 산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 전체 안에 비가 많이 왔는 지방인데 굉장히 농업이 발전해 있죠. 그 농사용으로 굉장히 많은 갈릴리 호수의 물을 펌핑해서 전국에 호수로 공급을 해서 농사를 짓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수돗물 역시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용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단강으로 흘러가야 될 물이 거대하게 이스라엘 전 도시에 공급되는 수도관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갈릴리 호수의 물 근원은 지금의 요르단에서부터 흘러들어가는 여러 종류의 지천과 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 야복강도 그 가운데 하나이고 광야에서 만났던 아르논강도 그런 강이고 그리시네가 세레시네가 이런 시냇물들이 많아서 그 물들이 다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서 큰 강의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다 물이 귀한 나라이다 보니까 지금은 요르단 정부가 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댐을 막아가지고 자기들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간 물들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들어간 물도 이스라엘에서 관리를 해서 수돗물과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되었고 요르단 쪽에 흘러가던 여러 강줄기들도 다 댐을 막아서 나라에서 활용하여 버리고 나니까 요단강 흘러들어가는 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그 강폭이 아주 좁아져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넓은 강이었고 4월에서부터 이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런 계절이 되면 아주 강물이 더 창렬해서 언덕 흘러 넘치는 그런 사정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가장 건너기 어려운 시기, 가장 강의 수량이 많았던 그 시기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이 좀 줄어들어서 아주 건너기 쉬운 그런 때가 아니고 범람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든 시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도록 명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이제 당장 건너가라 하시는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요단을 건너가는 일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믿음의 원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앞서가면 모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궤면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가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라. 이 말씀은 우리 앞에 하나님 먼저 가신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면서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내 행동이 지나치게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첩하게 앞서가는 것 좋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좋고 뜨거운 열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좋은 행진을, 좋은 삶의 궤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 안에 지성소에 안치했던 가장 성스러운 지성물입니다. 그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상징이었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길게 끈을 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언약궤를 만지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만들고 그 소리가 멈추면 큰일 났구나 해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끈을 잡아 당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문에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먼저 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서 가시면 우리 그 뒤를 따르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읽은 말씀에 그 사이 거리가 약 2천 규빗쯤 되게 해라.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대체로 45cm에서 46cm 그 사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2천 규빗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912m쯤 됩니다. 912m 같으면 까마득하죠. 1000m 앞에 가는 것이니까요. 1000m 가까이 앞에 제사장들이 먼저 가면 모든 백성은 그 뒤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의 이유가 저는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보존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사람의 추함 때문에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까이 백성 뒤따르게 되면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언약궤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백성이 언약궤 앞서가는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행진 앞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앞서가신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움직이신다. 그 믿음을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때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요, 구름길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섯 지파가 앞에 서고 가운데 언약궤를 모시고 나머지 여섯 지파가 뒤따르고 그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열두 지파 모두가 뒤를 따르게 되어 있고 이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게 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이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늘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의 전 과정이죠.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말씀인데 40장 38절 말씀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기둥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행하는 길에서 자기 눈으로 친히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에서 함께 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 상징이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오늘도 같이 계신다. 아침 일어나서 눈 떠서 보면서 구름기둥 있는 것을 보고 캄캄한 밤중에도 불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할 때 행진하기를 멈추면 진을 치죠. 그 진을 칠 때 진 치는 모습을 보면 제일 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열두 지파를 세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해서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도 장막문을 열고 나오면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고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 거 다 보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길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고난의 길을 걷든지 간에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이 무섭고 자기 능력이 미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전 이거 못하겠습니다. 전 못합니다. 못합니다고 핑계댈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해법이 있습니다. 뭘 주시겠다 이걸 주시겠다 그게 아니고 유일한 해법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에게도 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저는 안 됩니다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도 바울이 풍랑 중에 바다에서 그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만을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가 가르쳐주는 것은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끝부분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지금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한두 번 가봤던 길은 익숙해서 잘 찾아가고 두렵지가 않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다니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35년을 은평구에서만 살았거든요. 강 건널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올 일도 없었어요. 항상 그 동네에서만 맴돌고 살았죠. 지금도 건너와서 여기가 서울로 치면 동쪽인지 서쪽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낯설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집단으로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 앞에 어떤 함정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었던 보통 이쪽 강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다녔던 그런 길이 아니라 전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보지 못했던 그런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는 이중 삼중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단순히 요단강 건너가는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앞으로 마주치게 될 모든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도착하자마자 처음 나타난 현상이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만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짓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는 걸 구경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광야 출생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농사 짓는 걸 어떻게 구경이라도 됐겠습니까? 유목민으로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미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농경문화에 익숙해져야 돼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문명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애굽에 살 때에도 자기들만 고센 지역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자기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다종교 다문화 사회 속에서 견뎌내야 됩니다. 그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새로운 문명과 접해야 되고 새로운 제도와 만나야 되고 새로운 기후 환경과 만나야 되고 새로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앞으로의 모든 삶을 개척자의 정신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익숙해 있는 과거의 생활에서 지혜를 얻고 과거를 답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개척자의 정신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개척자의 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강력한 믿음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전혀 아마 지금은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막아낼까, 여기 어떻게 감염 안 될까, 어떻게 이걸로 또 교회를 지킬까, 가정을 지킬까, 여기에 급급해서 다른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세상은 많이 변했을 겁니다. 세상이 변한 것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벌써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산업혁명이 한 번씩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바뀔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생활의 여러 가지 문명의 여러 형태들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도 그런 변화를 우리 가운데 불러오게 될 겁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그 코로나19 거치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세상은 2019년에 우리가 보았던 세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달라진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날 우리가 예측하고 예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후손들의 길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길로 지나가는 사람처럼 신중하되 담대하게 주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5절에서 가르칩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결하게 한다고 했을 때 원래는 목욕을 하는 것, 깨끗한 옷을 갈아입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드는 일들이라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그런 성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답게 마음의 성결, 마음의 거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했던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을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그들의 부모들이 이 어린 자식들의 손을 잡고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길에 다 세상 떠나고 장사 지내고 자기들이 살아남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함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정결한 마음 가지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그릇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어째서 선생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 중동 사람들은 항상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식사기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죠. 또 그것을 종교적인 규정으로 다 만들어서 종교적인 의무로 항상 손을 씻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첫 번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섯 개의 그 돌 항아리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그 항아리 자체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흔히 미크베라고 그럽니다.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물 항아리를 항상 집 앞에 두는 것이 들어가면서 씻고 나오면서 씻고 그렇게 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의 맑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깊은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억지로 손을 씻는 것으로 사람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었다고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손은 열심히 있었고 율법의 조문들을 철저히 지켰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누군가를 공격할 의사가 있고 비판할 생각이 있고 남을 흠잡아 깎아낼 생각을 하고 있고 진리를 거역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애써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시고 그게 거룩한 것 아니다는 거.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 팔복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항목이죠. 여덟 가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시는데 우리의 오복과는 달라요. 여덟 가지 축복, 여덟 가지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전부 무엇입니까?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전부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거룩해지는 것은 내 스스로는 매일 물로 씻어도 거룩하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주님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거룩한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와 더불어 연합한 것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요단강 건너가는데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건널 때 내용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서 홍해 물을 좌우편으로 나누어지게 하셔서 벽처럼 되게 만드십니다. 그 벽처럼 갈라진 그 틈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물이 다 갈라지고 벽처럼 된 다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장에 오늘 읽은 말씀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강물을 넘대 걸러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보고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약 깨면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흐르는 넘치는 강물 속에 그냥 먼저 발 디디고 들어갔던 그때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다 강물 갈라지고 마른 땅 된 것을 보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갈라졌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만큼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아졌어요. 뭐 이러고 저러고 환난도 많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0년 보냈지만 그래도 갈라진 것을 보고 들어가던 그들이 이제는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강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에 살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세월 지나면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장면에 또 한 가지 더 주목해 보는 것은 제사장들의 믿음이에요. 먼저 들어가서 강 가운데 버티고 씁니다. 모든 대승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수하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책임 맡은 사람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길을 열고 마지막까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피고 보살피고 난 다음에 자기 구원을 위해서 행진해가는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봅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지나가지만 믿음 가지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도전해 가는 것,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전보다는 다른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40년 고생 끝에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을 통과하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